우린 출애굽기에 있는 훈련 집회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로마서 15장 후반부와 16절을 교통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름 훈련 집회의 1번 메시지와 2번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로마서에서 누렸던 그 부담과도 일치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분의 백성이 그분의 배필이 되어서 그분을 표현하고 심지어 그분이 거할 수 있는 거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그분은 반드시 그분의 생명을 주셔야 했습니다. 우리를 채우고 우리를 주입시켜 우리를 적셔서 이 생명을 적셔서 우리가 로마서에서 본 것처럼 우리를 이 생명 안에서 변화시켜 우리의 각 부분이 변화되어 생명이신 그분을 표현하게 하는 것이 그분의 의도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그 율법을 지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을 우리를 그분을 먼저 사랑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분과 시간을 보내게 함으로 그분으로 채워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자동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영을 훈련하게 되고 영을 사용하게 되며 영에 따라 행하고 걷습니다. 이것이 로마서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걸 채워질 때 우리는 영에 따라 행하고 영에 따라 살고 육체를 따라 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셨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면에서 그분은 우리의 동역을 필요로 하십니다. 이 아침에 우리 이것에 의해서 만져지기 원합니다. 이 아침이 지난 후에 우리는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기 원하며 그분과 시간을 더 보낼 수 있기 원합니다. 이것이 제가 이 아침에 나누고 싶어하는 부담입니다. 이 출애굽기 결정 연구 훈련 집회에서 우리는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까지를 다루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있었습니다. 19장에 보면 그들을 독수리 날개 안으로 그들을 이 노예 상태에서 구원하셨다고 말합니다.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이집트 애굽에서 해방시켜줬고 그들로 하여금 유월절 어린 양을 누리게 하시고 이것으로 그들을 구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을 먹인 이후에 이집트를 떠났고 바로가 그들을 뒤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홍해를 건너는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열었고 그들은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모세가 엑소더스 출애굽기의 첫 부분을 보면 내 백성을 가게 하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게 잔치를 하리라. 절기를 지키리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묶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죄의 속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는 잔치를 누리는 생활을 사는 것입니다. 그분을 잔치를 통하여서 절기를 지킴으로 여호와께 경배하는 이 광야의 생활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이렇게 우리에게 광야가 내립니다. 바위가 열려서 우리에게 마실 물이 나옵니다.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돌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시내 산 앞에 도달합니다. 하나님의 산입니다. 이곳을 두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데 때때로는 시내 산이라고 부르고 때때로는 또 호렙 산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두 가지 이름으로 이 같은 산을 지칭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 산 앞으로 데려오셔서 모세로 이 산에 오라오게 하십니다. 이제 이 호렙산 앞에 있는 것이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이것이 우리 훈련 집회 시작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뭘 하셨는지 알았고 그것을 체험했고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외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이집트에서 나오게 한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여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제게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들 여전히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몰랐습니다. 그분의 그들을 이끌어낸 그 의도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들이 그분의 미덕이 무엇인지 몰라, 그분이 사랑이신지 몰랐고, 그분이 생명이고, 그분이 거룩인 걸 몰랐습니다. 그들에게 더불어 그의 율법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게 됩니다. 이 십계명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이 주신 의도는 그들이 이것을 다만 순종하고 지키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 여기 의로운 요구가 우리 안에서 이루기 원하시지만 그들 스스로 이것을 이루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의도는 그들에게 그분이 누구신가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율법을 통해 그분의 말씀하심으로 그분이 누구신가를 보이시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나는 질투 하나님이다 이런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그 뒤의 의미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는 그분만을 사랑하게 원하셨습니다. 그는 사랑으로 가득 채워진 분이신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몰랐습니다. 그들은 그분이 능력이 있는 걸 알았지만 그들을 바로의 손에서 구원한 것을 알았지만 그들을 많은 곳에서 그들을 불러내신 것을 알지만 얼마나 많이 하나님이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했는지 이스라엘 백성은 몰랐습니다. 출애굽기는 이 그림 안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은 여기 비슷한 것이 로마서에 있습니다. 로마서 보십시오. 또한 죄인으로 시작합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고 생명을 얻어서 우리가 변화되어 우리는 그 끝에는 단체적으로 하나님의 건축 바로 교회를 건축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죄 안에 협박은 있었지만 불려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러 누리고 하나님 누구인지 보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 그분을 보고 하나님 그분을 관심을 돌보시는지 보고 결국 그분이 거하시는 거처인 장막을 짓는 것이 출애굽기 내용입니다. 여러분 저 로마서와 출애굽기는 너무나 유사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이 요점을 말하고 싶습니다. 그분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증거로서 하나님을 그분의 백성에 계신 하나님의 증거로서 주셨고 그들에게 보여주기를 하나님의 표현을 이 말씀 안에서 주셨습니다. 여기 십계명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미덕들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분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그분이 질투하시는 분으로 계시됩니다. 그분은 또한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분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또 그분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들은 거룩했습니다. 세 번째 그는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분이 말하기를 그들을 축복하여 그분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으로서 그 사랑하는 그 모든 세대를 사랑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은 또한 의로우시고 진실하고 그분은 순수하신 분입니다. 이 율법이 우리 말해준 것이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에게 계시합니다. 우리 말씀 앞에 나올 때 이 말씀 나올 때 우리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으로 채워집니다. 그분 자신을 우리는 채워지는 것입니다. 또 이 율법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데 그리스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므로써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은 이 땅에서 걸어다니는 십계명이셨습니다. 그는 그 모든 율법을 지키셨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표현하였습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살아내므로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영에 따라 살고 행함으로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19장에서 우리가 8절까지 3절에서 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연적인 관념, 종교적인 관념이 있었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그럴 때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다시 가져갔습니다. 이제 9절, 10절을 볼 때 여기서 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너희가 임함은 내가 너희 말하는 것을 백성이 듣게 하여 너희 영영이 믿게 하려 함이라. 모든 백성 가운데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 가운데 너희가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내게 지상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19장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에게 메소를 통해 말씀할 때 매우 부드럽게 말합니다. 그분이 얼마나 그분을 관심하고 사랑하는지 보여줍니다. 그분의 의도는 그들로 하여금 이 십계명을 그 스스로 자신의 힘으로 지키기를 원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이 스스로 명하시도록 하겠다고 할 때 갑자기 분위기가 바뀝니다. 그리고 구름이 오고 번개가 치고 산 안에 머물고 산을 만지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십계명을 주시고 가장 높은 계명을 주시고 이 백성이 절대 그들 스스로 지킬 수 없는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 이 율법엔 두 가지 방면이 있습니다. 문자의 방면이 있고 영의 방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문자 안에서 우리 스스로 이 율법을 지키려 할 때 우리는 죽습니다. 고린도서 3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언약의 사역자들이 되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게 하셨습니다. 사역자들은 문자에 속해 있지 않고 그 영에 속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자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지만 그 영을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엔 두 방면이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문자로 취할 때 우리 것을 우리 스스로 성취하고 지키려 할 때 이 문자는 이 율법은 우리를 죽입니다. 또 율법 로마서 7장에도 보면 이 율법이 여전히 우리를 죽일 수 있다고 또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 하나님의 율법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호흡으로 취할 때 영으로서 이것을 취할 때 우리는 이 말씀에서 생명을 얻습니다. 시편은 말하기를 그들이 이 말을 귀히 여기고 이 말씀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의해서 공급받는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구약에 있는 선로들 역시 이 율법에 의해서 생명을 공급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의 선택을 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증거를 나타낼 수 있는가, 증거를 가질 수 있는가. 우리는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올 때 영을 따라 나와야 합니다. 말씀에 따라 살아야 하며 하나님의 생명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영으로 취할 때 이제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 영을 따라서 걷고 살고 행해야 합니다. 율법의 기능에도 두 방면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방면에서 율법은 사람의 죄를 폭로하고 죄인들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킵니다. 로마서 3장 19절 20절에 나옵니다. 또한 갈라서 3장 23절 24절 볼 때 모황 선생이 됩니다. 율법은 그래서 그분의 선민을 그분의 관리 아래 보호하여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줍니다. 그래서 한 면에는 이런 부정적인 방면이 있지만 또 율법에는 또한 긍정적인 방면이 있습니다. 고린도 디모데 후서에도 나와 있지만 이 율법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증거로서 살아있는 하나님을 그분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공급하는 기능을 하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서 생명과 빛이 하나님 자신을 율법으로 사랑하는 이들 안에 분배하는 기능을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생명으로 분배하고 빛으로 분배하는 기능 또한 하나님을 공급하는 기능 그분의 실질 우리 안에 공급하고 분배합니다. 우리는 재조성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주입되어 변형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요소로 주입되어 변형되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담고 우리 안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 이것을 위해 우리는 더 시간을 그분과 보내야 합니다. 그냥 말씀 앞에 시간을 담아 보내야 합니다. 이렇게 생명을 공급하고 빛을 공급하고 분배하는 것이 율법의 가장 높은 기능입니다. 율법은 하나님 살아있는 말씀으로서 하나님 사랑하는 추구하는 이들 안에 그분의 실질을 주입합니다. 그래서 그들로 그의 증거가 되게 하고 그의 경륜을 성취하게 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챕터 34장에 보면 10계명은 10개의 말씀이라고도 지칭됩니다. 이걸 생각해 볼 때 형제님이 이것을 훈련집에서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40일 동안 40일 주야로 하나님 앞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40일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데 그분이 10개만 말씀하셨겠습니까? 왜 그렇다고 40일 동안 10개의 계명을 받기 위해서 40일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그분 자신을 모세 안으로 주입하고 그분의 증거가 되게 했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40일 동안 하나님을 주입받을 때 모세는 빛이 났습니다. 얼굴에 빛이 났습니다. 하나님과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분이 말씀하신 걸 들었기 때문에 그 임재 안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에게 인상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시간 주님과 보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시간을 더 보내고 그 임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분을 주입받는 시간입니다. 그분을 주입받는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직업이고 가장 최고의 영광이고 최고의 존귀입니다. 그분과 시간 보내므로 그분의 말씀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하심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그분으로 우리를 채우게 하는 시간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제사장의 직분입니다. 그분의 시간 보내서 그분을 채우게 하시고 다른 사람 만날 때 그분을 영광을 풀어보러 그분을 반사냅니다. 그분을 더 주목하고 그분의 생활을 보낼수록 그분으로 주입되고 될수록 우리는 그분을 다른 사람들에게 반사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이 땅에서 그분의 표현으로 발견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 훈련 집회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첫 번째 중요한 부담입니다. 그분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우리 그분과 그분의 말씀하는 시간을 더 보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또한 기도로 읽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말씀의 본질이 반질 하나님의 실질과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 안으로 분배되어 우리 안에 주입되어 우리가 합당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을 표현하는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어디인지 말씀을 기억할 수는 없지만 그들이 사는 방식에 따라서 이들이 주님과 시간을 보낸 일이다 라고 사람들이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참된 증거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종류의 삶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제가 또 이거 말하고 싶은 두 번째 부담 마지막 부담인데 그것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성경은 성경 로마서의 전체 주제는 하나님의 경륜 이 우주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신성한 하나님의 성경 전체 주제와 하나님의 경륜 내용과 온 우주의 비밀은 하나님과 그분께서 선택하시고 구속하신 백성 사이의 신성한 로맨서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너무 깊습니다. 그리고 아주 멀리까지 나아갑니다. 영원 과거부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건 우리를 영원 과거에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하고 하신 모든 것들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이곳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분 자신이 또한 사랑입니다. 성경 전체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신성한 로맨스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요한복음 3장 10절 다 압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분의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우리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기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 사랑에게 만진 바 되었습니다. 그 사랑을 보았고 그분의 아들을 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 죽으셨고 그 사랑이 우리를 붙잡았습니다. 사로잡았습니다. 그 사랑으로 그분이 스스로 모든 화를 다 입고 그것을 대신하셨습니다. 그것이 참된 로맨스입니다. 신성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신성한 로맨스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것은 정말 사실입니다. 또한 찬송가 작사자들이 82장 그분이 영광에서 내려오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또한 아 얼마나 내가 그를 사랑하는가 나를 귀히 여기는가 나의 호흡, 나의 햇빛, 나의 모든 것 놀라운 창조주가 나의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놀라우신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사랑하셨습니다. 성경은 신성한 로맨스입니다. 그의 백성을 모든 세대를 통해 우리를 사랑해 오셨습니다. 여기 우리에게 함께 읽고 싶은 구절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가서 예루살렘 거민의 귀에 외쳐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소년 때의 우위와 내 결혼 때의 사랑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에서 어떻게 나를 쫓았음을 내가 너를 위하여 기억하노라. 내 결혼 때의 사랑 이제 31장 3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에스겔서 16장 8절입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짓나며 보니 내가 사랑스러운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우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로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스겔서 16장 8절과 예레미야 2장에서 언약을 말합니다. 서약을 말합니다. 이건 하나의 서약인데 단지 약속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의 맹세가 포함되어 있는 약속입니다. 이 플래시백을 시작할 때 피에 의해서 세워진 서약이었습니다. 예레미야 2장을 보면 내 결혼 때의 사랑 이 예레미야 라서지를 보면 이것이 무엇인 것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들에게 서약을 주셨는데 이것이 약혼 서약이었습니다. 그분이 그들에게 창세기 출애굽기를 통해서 경고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와 에스겔을 보면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내 신혼의 때 사랑을 기억하노라. 또한 내가 내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들의 남편이 되었지만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다. 내가 옷으로 너를 덮어 벌금 옷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으니 옷은 매우 부드럽고 매우 귀합니다. 하나님이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질투로 여러분에게 질투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여러분을 한 남편이신 그리스도께 순수한 한 처녀로 드리려고 약혼시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약혼되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마 여기 있는 젊은 자매님들 여러분 약혼하는 것을 좋아할 것입니다. 또한 어떤 젊은 형제들 역시 약혼하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우리 모두는 다 약혼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약혼되었습니다. 심지어 구약의 하나님의 의도를 보면 그 율법을 주신 이유는 어떤 젊은 아이가 그를 구원하고 그를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에게 결혼해달라고 요청하여서 그들이 약혼 서약을 맺은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와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반응이 필요합니다. 우리 그분 사랑, 우리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그분 하나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남은 일생 동안 그분 사랑해야 한다. 주님은 이러한 반응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젊은 청년이 젊은 처녀에게 약혼을 요청할 때 이 처녀의 반응이 필요하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율법의 긍정적인 방면을 보아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자신을 주입하시고 공급하시고 분배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에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입니다. 너의 온 마음과 온 혼과 온 생각 주로 너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율법사가 예수님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 물어봅니다. 이런 대답이 너의 온 마음과 온 혼과 온 생각으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에미 바보 자매님께서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그분을 사랑하도록 하는 그런 계명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그런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온 마음, 온 혼, 온 생각을 다해서 사랑해야 합니다. 심지어 이것이 우리 주신 계명입니다. 이 율법과 신앙서의 두는 모두 두 계명에 달려 있습니다. 또 다른 계명은 너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여라입니다. 우리 그분과 시간을 또 보낼수록 그분을 더 늘릴수록 우리는 그분의 사랑으로 채워집니다. 그럴 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쉬워집니다. 우리는 자동적으로 그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이 그들에서 흘러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흘러나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그분의 백성으로 하여금 그분의 연인들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오해한 것이 감사합니다. 그들이 우리가 하겠다 지키겠다 했지만 그들은 지킬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반응을 보이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님 우리 부르실 때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분을 누리고 그분의 배필이 되도록 우리 부르고 계십니다. 그분의 오심을 위해 신부를 이 땅에서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만 그분을 우리 온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온 혼과 생각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고 어떻게 이렇게 사랑합니까? 바로 그분과 시간을 보냄으로써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5절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실 오늘날까지도 모세의 글을 읽을 때마다 너울이 그들의 마음에 덮여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그 너울이 벗어질 것입니다. 더구나 주님은 그 영이십니다. 주님이신 그 영께서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너울을 벗은 얼굴로 거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반사함으로써 그분과 동일한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릅니다. 이것은 주 영에서 비롯됩니다. 우리 그분과 시간을 더 보냄으로 사랑을 표현해야 합니다. 사실 저는 하나님과 제 관계가 충분히 로맨틱하다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저는 주님과 충분히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고 느껴집니다. 하지만 제 열망은 그분과 시간을 더 보내므로 그분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저는 그분을 시간을 더 보내므로 그분을 더 사랑하고 그분을 더 주입되어 채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 주회상 집회에서 207장을 불렀습니다. 이 207장에서 제게 말려 정말 만졌습니다. 3절의 첫 시작,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그러한 깊이를 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보십시오. 신원 때 사랑, 그분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보며 그분이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고 그분 남편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분이 그들을 어떻게 다루었습니까? 이제 우리를 스스로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다루고 대합니까? 우리 그분의 그 깊이를 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그들이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들이 우상들을 섬기고 또 우상을 또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은 참된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하나님은 그들을 계속해서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신은의 사랑의 때를 기억합니다. 여전히 그분이 그를 사랑합니다. 그들에게 계속해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대해야 되는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그분의 그 의도를 그분의 갈망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합당한 아내에 의합니다. 우리는 약혼자 그분을 추구하는 사랑하는 추구하는 이들이 아닙니다. 우리 그분과 시간을 반드시 더 보내야 합니다. 우리 주인과 아침에 개인적인 시간을 말할 때 여러분 어떤 책임인지 모르겠지만 제 체험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그분의 중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제 생각이 여러 곳으로 다 날아다닙니다. 그분의 누리고 원하고 말씀이 들어 읽으려 하지만 찬송을 또 부르지만 제 생각이 여기저기 이미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생각을 잠잠케 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다시 찬송을 또 부르고 그분을 집중하여 그분과 양질의 타임을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 말씀하실 수 있도록 그분 앞에서 조용히 멈춰 있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내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그분을 향한 사랑을 강화시킬 것이고 이 사랑을 깊이 있게 할 것입니다. 우리 그분을 더 알게 될 것입니다. 시간을 더 보내면 우리 그분을 더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은 교통입니다. 제가 소망하기로 우리가 격려받아 주님과 시간을 더 보내고 그분을 사랑하기 원합니다.